1절 말씀 구약 성경 83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 말씀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내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회개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정의하자면은 넘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선 힘으로 다시금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좀 많이 울립니다. 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설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회개를 함부로 취급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회개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1월 13일 연합 부흥회 마지막 날 무엇인가 터질 듯 말 듯 답답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길함 목사님, 당시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에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모두 답답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길람 목사님이 회중 가운데 서서 무엇 때문에 이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라고 회중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가? 바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잘 아시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아시죠? 길선주 장로님, 길 장로님이 그때 일어나서 눈물로 뉘우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 장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유산을 좀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이 책임지고 내 유산을 좀 관리해 주시오.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을 사취했습니다. 그때 당시 100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길선조 장로님은 기도회 도중에 갑자기 이와 같은 자신의 죄악을 큰 소리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겠죠. 회개의 눈물이 그 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사취한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진정으로 자복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끓는 회개의 기도가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찼고 저녁에 시작을 했던 합심 기도가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어지며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계 기독교 사이에 기록이 될 정도의 엄청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회개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한 장로님의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부흥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은 세계 모든 부흥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점으로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고 설교 원고를 그냥 읽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통렬히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1년여 정도가 지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죄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 역시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대상이 다윗이라는데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의도적으로 죽이고 난 이후에 1년여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년 동안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했겠죠. 평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왔던 사람인데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는지,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통곡을 하며 죄를 둘러쓰고 회개를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면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우리아의 형제를 불러다가 자신의 죄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형제조차도 없으면은 그 배상해야 될 액수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했다라고 해버린다면 그 기도는 상달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왕이니까 이 정도는 눈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눈감아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는 1년 동안 그런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만은 그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해야 되고 두 번도 해야 되고 세 번도 해야 되고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면 네 번도 내 가슴을 치면서 해야 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죄여야만 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폐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까? 그것도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의원의 300명 중에 절반 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들인데, 그러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그건 반드시 죄여야만 합니다만은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국가가 죄가 아니라고 선포를 한다면 이 나라 벌받습니다. 나는 몰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말씀하면 무식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한번 바뀐 법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그것을 죄로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맛 잃어버린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죠. 교회가 맛 잃어버리면 교회의 역할은 발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소름 끼치도록 침묵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나니까,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고 나니까 당장 그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과서가 바뀝니다. 교과서에 동성혼은 합법이라고, 교과서에 이 동성혼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어도 항의를 못합니다.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 나라에서 바뀌는 것을 보니까 교과서, 가정통신문이 바뀝니다. 공문서, 잡지, 일간지, 매스미디어, 이와 같은 것들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안 바뀌죠. 성경책에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 상하, 로마서, 고린도전서, 유다, 요한계시록 등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책은 교과서처럼 개정이 되지가 않으니까 불온서적이다,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들자고 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온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녀된, 제자된 교회가 법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으면 그 벌은 결국 교회가 다 받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 학부형 중에서 목사님 학교에서 공문이 이런 게 날아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준 거 있습니다.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양성평등 괜찮습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 교육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 무엇입니까?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외에 30개에선 50개 성이 더 있습니다.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이미 대부분의 판결이 났습니다. 저도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그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주장했습니다. 이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도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서 제가 가슴이 이만큼 나오면은 여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여자이고 밑에는 남자이면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평등 이루겠다 공약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인사등용 여기에 맞추어져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장 강력한 파도에 휩쓸리게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준비를 맞춰놓고 조여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3주간, 물론 6월 첫째 주는 선교주의로 지킵니다만은 3주간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세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각계 분야에 따라가지고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서 실상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동성애는 이와 같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고 나면은 TV 드라마에서 학문 선교를 해도 항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화가 되고 통과가 된 나라들에서는 목사들이 말을 못합니다. 교회는 윤리도덕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만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목사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갑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사라지고 교회는 힘을 잃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중립되냐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밟히는 그 역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립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춰주어라고, 빛으로 부르셨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6월 24일 대구 동성로의 퀴어 축제, 그거 반대하고 막아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퀴어 축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퀴어 축제의 주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를 넘어서자였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대구를 넘어서자.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조선반도, 이 작은 반도, 이 반도의 절반 그 남한이 이곳에서, 이 좁은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죠. 그만큼 열심히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와 인구의 비례하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회개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탄의 활동 반경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일 것 같습니까? 대구죠. 대구는 변화되라 되라 되라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보수적인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도시가 대구 아닙니까? 대구에서도 제일 보수적인 목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탄이 가장 보수적인 이 대구만 넘어서면은 다른 도시들은 쉽게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회 축제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갈을 밟고 뱀을 밟아야죠.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서 1인 시위, 중구청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자고. 1인 시위하는 것은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문이라든지 뉴스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뭔가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잘 보십시오. 저 같이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죄가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죄가 영적 출입구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그 1년여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신앙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전혀 없었죠. 여러분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정결한 영, 거룩한 성령은 영적인 일급수에서만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탁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윗보다 사실 더 악한 존재가 아닙니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도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는 다른 사람을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이 일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 부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1년여 동안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1년여 동안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의미가 없는 호칭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별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혹시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이 주기도문만 외워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금요 강단 기도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8시에 강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때는 꼭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그때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청을 높여가지고 외쳐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선포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그냥 암송해야 될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그냥 암송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토요일마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TV를 밤늦게까지 보고 있다가 주일에 교회에 참석을 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의 인자, 주님의 그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인자,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죄를 범했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과 은혜 베풀어달라고 하는 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시편 32편 3, 4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우아하고 고귀하다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죄의 삭슬 치르는 방식의 사망이죠. 우리는 죄 하나를 닦아내지 못해서 지옥이 예약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뼈가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진액에 빠져서 말라 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오늘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통곡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오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부모님에게 와서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자신의 가슴 아파하지도 아니하면서 그 위기, 야단 맞을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회개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회개는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한 번도 해야 되고 두 번도 해도 세 번도 해야 되고 한번 용서를 구하는 기도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까지 해야죠. 우리가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냥 죽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 앞에서 터지고 깨어지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붓기우시고 고귀함을 다 상실하시고 십자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에 달려서 죽어주셨죠. 그 주님 앞에서 어찌 형식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건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가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의 경건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희희낙낙거리면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있을 그때에 사탄은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물결이 막 흘러 들어오고 나면은 파도가 치고 나면은 우리 막아내기 힘듭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뱀과 전갈을 밟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소리를 높였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 너무 우리가 모르는 중에 사탄은 너무 가까이 법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또 그 법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도 다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입증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